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야기죠. 15장을 통해서 순종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가로막는 이유지만 이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을 안 할 때 하는 나의 다섯 가지 변명입니다. 사실은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보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잘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참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순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놨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와 상충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스스로 나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써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유일한 왕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신데 우리에겐 왕을 주십시오. 뭔가 자신들 앞에 놓인 위험을 보고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그들의 인간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의 생각은 8장 7절에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였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왕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막 스스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였겠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 위로부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보면 멋진 탤런트 영화 주인공이 옆에 서 있는 듯한 아주 근사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이 뛰어난 외모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인간의 단적인 나약함을 약간 위트 있게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인간에게 던지신 것이죠. 키 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기회를 주셨고 또한 사울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주님께서 오케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터지게 됩니다. 사울이 2년 정도를 통치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일어난 것이죠. 병거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립니다. 이때 제사장이고 대언자였던 사무엘을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었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번제물, 화평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곧 블레셋에게 당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다 불안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감에 사울은 그냥 자신이 번제물을 드리고 맙니다. 정한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한 사무엘. 그는 사울왕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왕국을 사울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돌이켜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구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그렇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됐죠.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아들 요나단을 통해 큰 승리를 한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 사울은 또 다른 잘못을 합니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아말렉 백성을 칠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15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은 너무도 상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울 왕에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눈에 왜 악한 것을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그때 유명한 사무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갓 구원 받았을 때도 사무엘 상하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어떤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사울 왕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죠.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며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을 비난할 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사울 왕과 매우 매우 흡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순종이란 무엇이길래 사울은 그렇게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하도 많이 들어서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은 이 사울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를 보고 그것이 특히 순종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 안 했을 때 하는 아주 손쉬운 변명임을 우리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진정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아말렉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치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는 것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일부를 지킵니다. 즉 병들고 늙은 가축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것은 남긴 것이죠.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 순종했을 때 직접적인 손해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보일 때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예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대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바쳐야 하는 그 상황은 이해가 안 가죠.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한계를 넘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의 이야기는 정말 어느 정도 내 피부에 정말 참 와닿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것이죠. 사울의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소와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쁜 길로 이끌진 않잖아요. 이렇게 가축들까지 진멸해버리는 것은 정말 손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힘이 든데 그것은 이것을 택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손해가 있고 저것을 하면 저런 손해가 있고 이런 이점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막 겹쳐지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이익과 손해가 같이 있을 때도 그러한데 만약 손해만 만약에 보인다라는 것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이성적 사고요 논리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많은 경우 나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입장인데 사기가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사울, 흩어져 있는 백성을 보고 있는, 겁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번제업무를 빨리 들여서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번제업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급한 시기에 자신이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인 흐름에서 생각할 때는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에서 사울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장 12절에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업무를 드렸나이다. 그런 까닭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불순종에는 그래서 다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순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만의 논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논리적인 이야기 근거를 준비합니다. 근사한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이유들이 포장된 이유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믿음에서 벗어난 결정을 했는데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는 앞에서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구차하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변명이 구차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불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적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런 까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론 스스로의 논리 안에 갇히기에 논리 안에 내 스스로를 놓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 있는 정당함으로 둔갑해버리고 우리는 그 변명 안에 우리가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명 안에서 불순종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생각을 하며 거기 안에서 평안을 느끼려고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당위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내 주위로부터의 압력입니다. 내 주위로부터의 압력.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려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아마도 사울은 주위로부터의 많은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원성이 있었겠습니까? 주위 원로들은 또 얼마나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번제 업무를 지금 드려야 될 시기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두룩 빽빽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의 압력이 느낄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죠. 뭐 몇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을 믿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2년 가까이 제가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좋은 job offer가 미국에서 왔죠. 저는 캐나다로 분명 말씀의 확신을 갖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온 이유도 모르겠고 직장은 없고 미국으로 다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 변변치 못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프로모션도 엄청 되고 연봉도 매우 높으며 지위도 높은 그런 곳에서 저를 부르니 처가에서도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고민하느냐. 저희 자매도 그랬고 저희 모든 가족이 그랬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면 애가 둘인데 좀 있으면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양가의 눈치가 보이고 사방에서 압력이 오고 저는 등이 떠밀리며 미국으로 갔죠. 물론 그것은 순종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압박 속에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컨시퀀스, 영적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그 이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결정을 말씀에까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하시려는 뜻이겠지 하고 그 말씀을 거꾸로 찾았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가 있지? 찾았어요.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근데 찾았어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막 억지로 막 저를 끼워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또한 이끄셨지만 그렇지만 그 결정이 온당한 결정이요 순종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쩔 때에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제 손에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찍습니다. 남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순종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압력은 그렇게 내 순종을 막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순종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의 불이익이 당장 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뭐 작은 예지만 또 제 예를 들면 제가 갤러리 큐레이터로 한참을 일했습니다. 큐레이터는 전시하고 이런 거 계획하고 그냥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죠. 오프닝이 끝나면은 이제 뒤풀이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럼 뒤풀이 뭡니까? 술자리 갑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예술가들이 그렇게 저를 먹이려 합니다. 술을. 한 예술가의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 큐레이터님, 뭐 다 마시지도 말고 입술에 점만 찍으십시오. 누가 화가 아니랄까봐 술잔을 입에 대고 점만 찍으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서 일과 후에 더 일자리가 있잖아요. 한국은 회사의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 그래서 도리어 승진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쩌면 고통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되죠. 나중에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과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스데반이 자자자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을 보았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신 것이죠. 본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끝내 돌을 맞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순종의 고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끝내는 죽음까지도요. 정말 순종의 고통으로 꼭 순종이 고통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 있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상상은 나를 순종해서 가로막습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된 회개가 또한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헌물을 드리고 그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왕을 나무랬다고 얘기를 했죠. 24절을 보면 죄를 인지하고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완전히 회개한 것 같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나려 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막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장 3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진정 회개한 말씀으로 들리나요? 지금 이 말씀이.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가 적어도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죄를 느끼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진짜 속마음이죠.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솔직히 무슨 죄를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직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않았음을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인데 사울이 찾고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임을 보게 됩니다. 종합해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이 저에겐 보입니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이 한국 남긴 사과의 글입니다. 저는 이 정치인이 뭘 했던지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뭔지 모릅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사과의 글을 남긴다고 남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표현이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과입니까? 저는 그게 그 대상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뭘 했는지 오르다 하더라도 전 이 글만 딱 읽고 전혀 잘못한 걸 못 느끼네. 사과가 아니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전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하도 꼬아놔갖고 처음에 읽고 난 다음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사과로 느껴집니까?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사실 이러한 말을 방금 사울 왕이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사울 왕이 사무엘과 함께 주께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 왕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다섯 가지 순종에 대한 변명이 사실 나의 모습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섯 가지 각 변명이 나의 변명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럼 무엇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인가? 무엇에 대한 순종이라는 얘기인가?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한 구원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순종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사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이 다섯 가지의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잊게 될 손해, 나의 이성적인 사고, 주위의 압력과 사람들에 대한 눈치, 인생에 있을 고통, 그리고 잘못된 회개.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정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정말 생각해보고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이 다섯 가지를 떠올리며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때 보여지는 것, 여기에 손에는 이게 있고 저건 이게 있고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뭘 할까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순종의 기도가. 다섯 가지가 있더라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가 일단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섯 가지의 보이는 이유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잊게 될 손해, 나의 이성적인 사고, 주위의 압력과 사람들에 대한 눈치, 인생에 있을 고통, 그리고 잘못된 회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버렸을 때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즉각적으로 내 발을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덮어놨던 다섯 가지 이유가 바바바바바박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종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다음 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진 않지만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 같나이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놀랍죠? 불순종은 마술죄와 같고 내가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불법과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이 다섯 가지의 나의 변명과 나만의 이유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피하는 것을 꼭 적용해 보시고 주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그 결정이 훗날 나의 큰 간증이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